누가복음 22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무교절은 실제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이었으며 그 절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교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교절 이틀 전에 그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집안을 사사치 청소합니다. 물론 항상 조금의 누룩을 남겨놓아 한 아이로 마지막 조각의 누룩을 찾게 합니다. 그런 다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집안에 누룩을 다 치워 깨끗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군중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예수를 잡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리들이 매일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으며 그를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왔을 때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 전에 군중에게 떨어져 있는 예수를 잡아 그를 체포하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일으킬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 들은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그는 그룹의 재정 담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는 그룹의 돈 주머니에서 좀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관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동기에 관하여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로 하여금 왕국을 빨리 세우도록 독촉한 것뿐이라고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하여 저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하여 그의 손을 쓰도록 해서 그가 누구인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유다는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방하지 않고 죽음의 판결을 따라서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도로 가져와서 그것을 그들의 발 아래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누가 압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유다의 행위를 어떻게 했었든지 용서해 주려는 사람들에 의한 추측일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인 주님과의 입맞춤은 비난받을 짓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이었고 축제일이었으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날엔 유월절 만찬을 위해 양을 죽이는 날입니다. 모든 요리와 빵을 굽는 일과 모든 준비를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저녁 6시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이 저녁 6시에 시작되며 그 다음날 6시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이 끝날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축제일 전날 저녁 6시에 만찬을 시작하셨고 그는 유월절 축제일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망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되새기는 기념 잔치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셨으며 유월 패스오버 이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희생된 양으로 인하여 그 집들을 지나가셨으므로 장자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앞으로 있을 어느 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양은 그의 죽으심, 즉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켰으나 또한 앞을 바라보며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식일과 새 달과 거룩한 날에 대하여 쓴 그의 편지에서 유월절은 새 달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그들은 진실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바로 그날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50일이 차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3,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첫 열매와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중요한 명절이 신약 성경과 교회에서 성취되었으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 번째 명절, 즉 나팔절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구원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회고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는 아직도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 부르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유월절을 택하여 그 절기의 상징물들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 조각의 떡을 조그마한 자루 안에 넣습니다. 중간에 있는 떡은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쪼갠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어라.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마지막 잔을 듭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대단히 교육적이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징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전통 속에 엮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묻습니다. 오늘 저녁이 다른 날 저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상 주변에 놓인 애굽에서의 속박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을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으며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떡은 예수의 상한 몸을 상징하고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성경은 누가 예수를 배반할 것을 주께서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께서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엄숙한 경고로 유다가 자신만 원했다면 아직까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것은 슬프고도 애처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지 않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길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라. 죄사함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그리고 난 후 그는 참으로 고통과 십자가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나라를 세울 때 저희 사이에 누가 크게 될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신약 성경의 이방인은 야만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우리의 은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수백 불을 받아가서 몇 불만 돌려주면서 그들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위대하게 되는 길은 섬기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니라. 많은 목사들이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서 종의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위치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 목사로서 나는 종이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종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할지니라. 이것은 가롯 유다가 빠진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비 뽑아 운이 좋았던 것이지만 바울이 12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내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에 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체구가 컸다고 합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사랑스러우며 크고 기운이 좋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빈번히 생각나는 대로 옳건그르건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한 말이 대단히 틀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나는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인으로서 실패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믿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 베드로야 우리가 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사역하도록 두 사람씩 내어 보내셨을 때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 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전에도 너희를 내어 보내었노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다르고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받아주기 전에 거절당하리라. 또한 너희를 옥에 가두리라.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핍박을 받게 되리라.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바꾸어 말하면 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엔 깨달을 거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그들이 당면할 사역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7절에서 그분은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도 예언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추측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추측함으로 인해 예언의 주제가 많은 손상을 받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고 투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는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 훌륭하신 기도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기도는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무엇이 할만하시단 말입니까? 만일 인간을 위한 구원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가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당신이 뭘 믿든지 상관없어. 오로지 중요한 것은 믿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즉 사람들이 종교인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치는 것이며 좁은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그 짐이 된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기도하시기를 진실로 가능하다면 대안을 주실 것을 구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가신 것이 다른 어떤 가능한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구속함을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제자들은 방금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쪽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묻기를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일 검이 없거든 그 옷을 팔아 하나 살지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또리또린지라. 베드로가 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운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반쪽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 허감의 권세가 차지하는 인류 역사의 최악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진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약속을 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베드로같이 대단히 간단한 일에서도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첫째로 내 생각에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것이 그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빈번히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변두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입니다. 깊숙하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 그래 교회 가는 것은 좋은 것이야 그게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일은 적군의 불을 쬐며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떤 표정으로 보셨을까요? 내 생각엔 주님이 베드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고 쳐다보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네게 말했잖아 라는 표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펠로우십 홀에 있다가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에 내 머리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라고 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부인에게 가서 위에 있는 찬장문을 열다가 부닥쳤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위에 있는 찬장문을 살짝 열어놓았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가다가 아이쿠 그래서 내가 보니 문 한쪽에 살점이 붙어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머리 다친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찬장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는 동정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의 표정은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너의 입장을 이해해. 그것은 사랑하는 표정이었고 베드로가 사람의 눈에서 관찰해 온 중 아마 가장 깊은 사랑을 담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해, 그것은 그의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정말로 심하게 다구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 굳어지며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팔로 안고 하는 말이 내 사정을 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표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실패. 하나님, 왜 나는 항상 실패만 해야 합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항상이 아니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원하는 증인이 될 것이야. 우리가 24장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려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아주 잔인한 짓입니다. 우리의 몸이 놀랍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강타가 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충격이 올 때 그 충격에 대한 자연적인 반사적 행동이 있습니다. 몸은 놀랍게 조심을 하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반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풋볼 쿼터백이 다가오는 충격을 보지 못할 때 많이 다칩니다. 이 300파운드나 되는 방어를 맡은 가드가 와서 그들의 어깨를 들이대고 쿼터백을 땅에 떨어뜨릴 때 또 다른 한 선수가 그 위에 느닷없이 덮칩니다. 그는 튀어 올랐다가 마구 밀어넣습니다. 그들이 다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돌리지 못해서 다치게 됩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꽉 쥐고 무릎을 굽혀 바닥에 닿을 때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자리 돌에 뛰어내리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6인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의 발목뼈를 부러뜨리거나 기대하지 않고 조화를 잘못 맞추어 자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강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의 눈을 가리고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고 기절하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린 후 때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은 이그러졌고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멍이 들었고 이렇게 맞음으로 인해 심히 부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 맞은 후에는 사람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얼굴인 것처럼 그로부터 우리 자신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움츠리고 눈을 감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입니다. 바라볼 수가 없으며 떨립니다. 저희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세력이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낮이 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은 그를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자마자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문초하여 묻기를 내가 메시아냐? 우리에게 말하라.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으노라 하더라.